오늘 읽으신 이 열왕기하 16장 말씀은 아하스 왕이라는 새로운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다윗으로부터 치면 12대 유다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그런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아들이 곧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때에 아주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힘든 시절을 다 청산하고 아들 히스기야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던 그 역사의 변곡점이 위치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원래 이름은 여호아하스였는데 앞에 걸 떼버리고 그냥 아하스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 대체로 여호아하스 왕이 세 사람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북왕국의 왕이었는데 아합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도 본명이 여호아하스였고 좀더 후대에 가면 요시아 왕의 아들이 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말기에 유다 왕국의 말기에 또 등장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란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구별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본문에서는 여호아스라는 본명 전체를 다 쓰지 않고 아하스 왕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북왕국의 베가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그왕 재위 17년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재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연대로 따져보면 BC 735년에서부터 716년에 이르기까지 재위했습니다. 아마도 초기에 한 4년 내지 5년 동안은 그 아버지 왕의 시대에 대리 왕으로서 아버지를 대리한 그런 섭정 왕으로서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체를 포함해서 약 20년 안팎의 시간을 실질적인 유다 왕국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특이한 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한 가지가 어머니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유다 왕국의 왕들이 모두 21명 정도인데 어머니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아하스 왕과 함께 어머니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두 사람인데 이 여호람 왕의 경우에는 그의 처가 아달랴라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아달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자기 자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유다 역사 여왕이었는데 바로 유명한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의 경우에 그 처였던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를 너무나 많이 어지럽히는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이 혼인의 책임이 있었던 그 어머니의 이름이 왕들의 족보에서 생략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하스의 경우는 또왜그 어머니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어떤 역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하스의 처가 누구인지 또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다 밝혀져 있지 않는데 1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면서 히스기야는 이 아하스의 아들이죠. 이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면서 그의 모친의 이름은 아비였는데 스가리아의 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아비는 그 어머니의 이름이었고 스가리아의 딸이다라는 스가리아라는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기 오늘 나오는 이 아하스도 역시 그런 면에서 북왕국 왕의 사위가 되었던 셈인데 그런 까닭으로 해서 북왕국 왕의 사위가 되었던 두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서 역사에는 이 혼인의 책임을 지고 있는 어머니들의 이름이 생략되었다. 그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자녀들 혼인시키는 것 때문에 족보에서 이름까지 빠지게 된 이런 경우들을 보면 유대 역사가 굉장히 냉정하게 이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20세 왕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그의 평가가 아주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다라고 그의 치세를 평가합니다. 그의 치세를 평가하면 쉽게 요약을 하면 다윗의 전통 따르지 않고 그 말은 유다 왕국의 정통인 하나님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의 노선을 따라 나라 다스린 일을 포기하고 북왕국의 여러 왕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전차를 따라서 그 전통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이런 전통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도 그의 처의 영향이 매우 컸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의 처가 북왕국의 스가랴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런 연유로 해서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아주 이 정통의 유다 왕국의 다윗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걷지 못하고 북왕국의 전차를 따라갔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변절한 왕이다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신앙으로 출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 북왕국의 전통을 따라갔기 때문에 변절한 왕으로 보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오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 한이 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를 평가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첫째는 말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항상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는 선한 왕과 나쁜 왕을 구분할 때 다윗처럼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의 정통에서 벗어나버렸다. 신앙의 길 걷는 것을 포기했다. 그런 의미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정직했다는 말은 거짓이 없었다는 말도 되지만 바른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른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의 잘못이었고 그 다음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이라는 것은 처음에 남북왕국이 나누어지게 될 때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과 그런 정책들이죠. 아예 예루살렘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종교를 혼잡한 우상 종교로 전락시키고 가짜 제사장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 길로 따라가서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길에 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말은 이방 종교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들을 인신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이 동쪽에서도 모압 지방에서 행해지던 그런 악습이었는데 몰렉 종교이죠. 몰렉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제사였는데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아들 그래도 왕자인데 그 아들을 이 신에게 인신제사 바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인신제사는 성경에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제사 제도였습니다. 물론 다른 우상 숭배한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구약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그런 일들은 절대 본받지도 말라고 엄격히 명령되어 있지만 특히 이 인신제사들의 몰렉 종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려라 완전히 그런 것은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인데 그것을 왕이 스스로 도입해 들어와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인신제물로 이방신에게 바친 일을 행했으니까 이스라엘 당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보았고 어떤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했습니다. 이 산당 제사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제사 행위이긴 맞긴 한데 이것이 훗날에는 잘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이 이방의 종교와 문화를 이스라엘 사회에서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접점이 되어서 혼합 종교로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해 갔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성경은 자꾸 그것을 배격하는데 너무나 만년에 있었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리기가 힘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사 드리면서 막을 길이 없어서 계속 이것이 통용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아하스라는 왕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신앙적인 변절을 해버렸고 이방 종교인처럼 행세를 했고 그러면서도 이 종교적인 영역에도 계속 간섭을 합니다. 뭐 이런 제사를 드려라, 성전 구조 이렇게 성전 구조를 이렇게 뜯어 고쳐라 하고 계속 이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있었던 제사장도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걸 막아내지 못해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게 될 이야기 5절에서 9절까지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인데 아람 왕 르신이라는 사람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북왕국의 왕과 아람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한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거쳐서 오면서 계속 아람과 북왕국 사이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나라가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 나라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아람과 전쟁 이야기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공격해 오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건 지도를 좀 크게 그려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때에 지금의 시리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람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도 조금 동쪽에 옛 바벨로니아 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로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서 이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디글랄필레셋 1세가 나라를 세운 다음에 계속해서 이 아람을 공격해오고 압박해오다가 디글랏필레셋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굉장히 세력이 역전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아람이 아수르에게 더 억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만큼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이 신흥제국이었던 아수르를 견제해야 될 필요성, 이 나라에 맞서야 될 필요성이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생기게 된 거죠.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이나 이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이런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다 함께 아수르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 아수르의 더 확장되는 막아야 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반 아수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도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의 진격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수르를 막아야지 왜 이스라엘 남쪽 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겠습니까? 유다 쪽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편을 짜기는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생겨났던 아수르 제국의 굉장한 세력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견제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좀 기울어져간 아람과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신흥 강국인 아수로 손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여러 나라 지중해에 나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왕국 유다가 친아수로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 반아수로 동맹을 맺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으로서는 친아수로 정책을 가지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왕국이 아수로와 동맹을 맺는 것을 보고 이것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베가라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7장 그리고 열왕기하 28장 등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베가 왕은 남왕국의 왕이었던 이 아서부터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암살은 실패하고 그 대신에 왕자였던 마아세야, 국내 대신 아드리갑, 그리고 총리 대신 엘가나 이런 중신들과 왕족들이 이 북쪽에서 보낸 소위 말하는 자객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두 연합 군대가 들어와서 역대하 2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군 12만 명이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12만 명이 전사했으면 거의 모든 군대가 다 전멸했다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이죠. 이 전쟁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역대하 28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 시기에 북쪽의 이 아람 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군 12만 명을 전멸시키고 전격해 내려오는데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또 다른 쪽에서 일어나서 유다왕국을 공격하는 두 세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블레셋이고 하나는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 남쪽에 있는 나라였고 블레셋은 동쪽에 있었고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북쪽과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유다 왕국으로서는 동서남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내부의 그 일치되지 못한 의견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친아수로 정책을 결정해 아수로와 친하게 지내는 그걸 결정해가지고 이 화를 자초했냐고 아하스 왕의 친아수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 반대하는 내부적인 반란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힘들게 이 전쟁을 어렵게 만들고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하스 왕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을 가지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아수르의 지원군을 요청하는 겁니다. 도저히 자기 군대는 이미 12만 명이나 전사해서 다 전멸에 괴멸된 상태에 있고 예루살렘 함락을 막을 길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군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죠. 그때 이 아수르에서는 디글라필레셋 3세라는 걸출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굉장히 아주 폭력적인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아주 잔인한 전쟁을 했던 왕입니다. 이 군대가 지나가고 나면 점령지를 완전 초토화시켜버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니면 다 포로를 끌고 가고 그렇게 완전히 그런 괴멸시키는 그런 전쟁을 했기 때문에 공포의 대명사처럼 그 이름이 인근지역에 알려졌던 왕인데 이 아수르 왕의 군대를 지원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고 항복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수르 군대가 개입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물리쳐내고 이 시기에 아람의 왕 르신이 사망하게 되면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가 계속해서 아수르의 이 지배를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이 어렵다고 해서 스스로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그렇게 지배하도록 만들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해서 계속 지배를 당하는데, 그 아들의 시기였던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도 BC 701년에, 앞으로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BC 701년에 이 아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10만 명 넘는 막대한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일도 생겨나게 되고요.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 나라가 다 완전히 망하게 될 때까지, 다 망하게 될 때까지 거의 1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을 이 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던 단초를 아하스가 제공했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정책적인 판단으로 보았을 때 이 아람과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것보다는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것이 자기들의 처신이나 명맥을 유지하는 일에 더 도움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게, 스스로를 속국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몇 가지 결정적인 실패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이 아수르 왕에게 아하스 왕이 예물을 보냈다라는 구절입니다. 예물을 보냈다. 이 예물이라는 말이, 예물이라는 말이 쇼하드라는 말인데 예물이라는 좋은 뜻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더 많이 번역되는 건 뇌물이라는 뜻입니다.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군대를 지원받고 자기 국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봉신국의 위치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스스로 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신하국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뇌물로 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잠언 29장 4절 말씀 보시면, 뇌물을 바친 일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죄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은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지혜자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고, 받는 것도 죄악이고 주는 것도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그릇된 방법으로 외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 당시에 가졌던 이 아하스 왕이 가졌던 위기의식이나 공포감이 과연 그렇게 뇌물을 바치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물론 상황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상황은 아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형세가 되었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하스 왕으로서는 초기에 이걸 진압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어서 그런 군대의 지원 요청을 했겠죠. 근데 냉정히 평가해 보면 실제로 이때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아수르는 자기들의 국가 이익 때문에라도 군사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동서쪽으로 진격해 오면서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그 길목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진격해서 함락을 하게 되면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고 아수르의 이 전체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로서는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맹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자기 발로 와서 이 군대를 공격해서 이 연합 동맹 세력들이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오히려 아수르가 뇌물까지 바치면서 와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게 와서 했겠습니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판단해 보았더라면 그렇게 비굴한 방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있었을 터인데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를 두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역대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은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었다 했습니다. 모든 문제 시발점은 아하스의 범죄였다는 겁니다. 왕이 되자 말자 믿음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인 다윗의 길 쫓아가지 않고 이방인처럼 행하고 모든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런 일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쳐 새로운 길을 찾았더라면 이런 외국에 굴종하는 방법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오로지 군사적으로만 생각하고 외교적으로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의 이전 역사에 보시면 아하사 왕의 시대나 여호사밧 왕의 시대 때나 외국군의 대대적인 침공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하사 왕의 시절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사밧 왕의 시절 때도 마찬가지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규모의 외국 군대가 수십만이 몰려와서 좁은 땅을 점령하기 위해 동원되었을 때에도 그 앞에 왕들은 이렇게 외국 군대의 도움을 요청하고 뇌물을 돌려보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아하스는 그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죠. 믿음이 없으니까 공포심은 더해지게 되고 조바심은 더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담대해질 터인데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세상 권력, 세상 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외국의 군대는 물러가지 않고 이 나라를 영원한 속국으로 삼을 생각을 하고 괴롭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일이 나중에 계속해서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다가 721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701년은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공격을 당하고 이런 악순환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인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길을 잘 정하고 믿음의 길로 가야 하고 그럴 길로 가다가 환난 당했을 때에는 내 길이 틀렸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찾아야 하나님 앞에 나도 이웃도 모두 다가 평안의 길을 얻게 될 터인데 그렇지 못했던 아하스는 자신의 변절 때문에 나라 전체를 흑암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10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무슨 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갔습니다. 어떤 다메섹이 이미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이죠. 아마 죽은처럼 아수르 왕을 섬기고 충성하기 위해서 사절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서 보니까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전들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대로 성전 다 뜯어 고쳐라. 그래서 그 도면 보내온 것을 그림을 그려온 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나서서 성전을 고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 아하스 왕이 돌아오고 난 거기에서 제사 드렸다라는 내용이 10절 이하에 예루살렘 성전을 뜯어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전을 대형화시켰다. 큰 규모로 제단도 크게 만들고 크게 대형화시켰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개방구조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신전 규모에 비해서 부족해 보이지 않도록 재단의 규모를 크게 만들었다. 국제화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형화시켰다, 개방화시켰다, 국제화시켰다, 이것이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고친 내용인데 이것을 두고 두 가지 정반대 해석을 합니다. 이방 종교를 모방해서 이스라엘 종교를 타락시켰다. 그렇게 하나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의 강력한 이미지를 대내외 과시하기 위한 어쩌면 아하스의 이스라엘 종교를 선전하기 위한 강화시키기 위한 신앙적인 행위였다. 그렇게 두 가지로 서로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방 종교를 모방했다는 말도 맞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도 약하지 않다는 것을 과시해 보려는 그런 허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두 가지 잘못이 있는 거죠. 하나는 성전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만들어야 좋다, 무슨 국제화시켜야 좋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전 구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에요. 척수 하나하나까지 다 정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 더 크게 하자 작게 하자 사람이 미리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람이 미리 변경시킬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바꿀 수 있다 생각했던 자체가 잘못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전의 규모가 좀 작고 제단의 규모가 좀 왜소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신앙의 문제는 왕 자신이 믿음으로 쓰지 못한 게 문제였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이방의 모든 따라가고 인간적으로 하고 다른 종교를 본받고 그게 또 문제였지 성전의 규모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고치기는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왜 성전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출발이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아하스의 실책 가운데 가장 큰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거 좀 답답한 이야기인데 아하스 왕 이야기는 좀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어둠이 가득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둠이 가득한 시대가 사실은 새로운 빛의 시대가 오는 서막이었습니다. 이 시대 말기에 이사야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히스기야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역사가 다가오게 되죠. 어둠이 깊었을 때 새벽이 밝아왔던 것처럼 똑같은 역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왕의 변절이 나라의 미래에 얼마나 엄청 악영향을 끼쳤던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다시 깨닫고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변절치 않는 굳센 신앙이 모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